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듣기 세상보기 이은경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이곳 워싱턴을 공식 방문하고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북한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는데요. 뉴스듣기 세상보기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이 소식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북한은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유엔이 지난해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라고 권고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내용의 결의안을 추진 중입니다. 북한으로 전단을 날리는 행위가 한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가기관이 이를 막는 것은 적법하다고 한국 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우선이라는 취지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안보 상황이 악화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군 완전 철군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란 의회가 주요 6개국과의 핵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노래 한 곡 듣고 한반도 전망대로 문을 열겠습니다. 장은아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축복 보내드립니다.
오랫동안 널 기다리게 만들었다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난 너를 기다려줄게. 이제는 알았어, 사랑을 한다는 건 더 많은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걸. 이렇게 서로 알게 된 것도, 서로 사랑하게 된 것도 모두가 영원까지 난 너를 사랑해 줄게. 사랑은 죽어나 받는 것도 아닌 견디기 힘겨운 기다림이라는 걸. 이렇게 서로 알게 된 것도, 서로 사랑하게 된 것도 모두가 축복이 아닌가 생각해.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BOA 서울지국 김환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먼저 북한에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 열병식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열병식에서 특히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연설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제1위원장이 3년 만에 처음 육성 연설에 나섰는데요. 인민이라는 단어를 수십 차례 언급하며 애민 지도자의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용감하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우리 인민을 위하여 만짐을 지고 가시밭도 헤치며 미래에 휘영한 모든 것을 당겨올 것입니다.
김재일 위원장은 경제와 국방, 경진 노선을 강조하면서 노동당 간부들에게도 인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제1위원장의 연설에서 예상외로 이 핵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빠졌는데요. 그 배경은 어떻습니까?
네, 김 제1위원장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미국과의 어떠한 전쟁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핵 무력에 대한 언급은 일절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대해 도발적 언행을 삼가하도록 모종의 압박 또는 설득을 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당초 이번 당창건 기념행사의 즈음에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할 것이라는 관측들이 많았지만 아직까지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는 관측인 거죠.
또 한 가지 주목을 끈 것은 중국의 최고위급 인사가 이번 열병식에 참석한 사실입니다. 이 냉랭했던 북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국제사회 관심이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중국에선 북한의 이번 열병식에 권력서열 5위인 류윈산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대표로 보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집권한 뒤로 북한에 파견된 최고위급 인사였죠. 류 상무위원은 열병식 주석단에서 김제일위원장 바로 왼쪽에 자리를 잡고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김제일위원장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또 따로 김제일위원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경제협력과 고위급 인사교류 확대를 약속하고 시 주석의 친서도 전달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북중관계는 상당 수준 복원될 것으로 봐야 할까요?
대부분 전문가들은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장성택 처형 등으로 지난 수년 동안 악화되었던 양국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중 간 핵심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해선 여전히 시각차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류 상무위원이 김제1위원장과의 회동에서 한 비핵화와 관련한 언급들에 대해 북한 관영 매체들이 일절 보도하지 않은 것도 이런 이유라는 관측입니다. 이 때문에 전통적인 혈맹 관계로까지 양국이 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네, 이번 주 또 하나의 큰 관심사는 바로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행사 참석 이후 첫 방미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은 양자간 공식 방문 형태로는 지난 2013년 5월 이후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번 미국 방문은 지난달 초 서방 국가들의 외면 속에서 치러진 중국 전승절에 참석하면서 일부에서 한국이 중국 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이른바 중국 경사론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인지 이 박 대통령의 이번 방미 행보가 과거 한국 대통령들의 행보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현지 시간으로 15일 미국 국방부인 펜타곤을 방문한 일이었는데요.
네.
펜타곤은 박 대통령에게 한국 정상으론 처음으로 공식 의장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개회 선언에 이어 예포 21발이 발사됐고 박 대통령이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사열 행사에는 미군 250여 명이 참가했고 미국 전통 의장대가 사열단 앞으로 이동하면서 피리와 드럼을 연주하고 의장단장이 행사 종료를 보고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의장 행사가 끝난 뒤에는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을 접견했죠?
네,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양국 동맹이 지난 60년간 한반도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수 있었던 토대는 미 국방부 장관과 미군 수뇌부, 주한미군 장병과 가족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카터 장관은 미국의 한반도 방어 의지는 오랜 기간 강철같이 확고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접견이 끝난 뒤엔 미 국방부에서 근무하는 미한 두 나라 장교들을 만나 격려했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여러분들의 헌신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역동적인 한미 동맹 자체다 이런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Korea, thank you. We go together.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미국의 전략 국제 문제 연구소에서도 연설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현지 시간 15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에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진화하는 한미동맹이라는 주제로 한 연설이었는데요.
네.
박 대통령은 북한의 핵포기와 개혁개방을 유도하는데 한미동맹이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대북 정책의 일관된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자신의 대북 제안인 드레스덴 구상을 거론하면서 정치 군사적인 문제로 인도적인 문제들이 외면받지 않도록 대화의 끈도 놓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2주일 후에는 3년 반 동안 중단됐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그 기회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도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자 간의 관계 개선도 또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베 총리하고 정상회담을 또 그 기회에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 한일 관계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을 풀어드리는 등의 진전이 있어야 한다고 기대했습니다.
네. 올해 유엔 인권 결의안에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형사 재판소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들어갈 것이라는 소식도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 건가요?
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지난 14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유엔 산하 인권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가 지난 주말 열렸다며 한국과 미국, 영국, 일본 등 이른바 북한 인권 관심 국가들이 북한 인권 결의안 초안 작성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마련 중인 올해 북한 인권 결의안에는 유엔이 역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할 것을 권고한 지난해 결의안 내용이 또다시 담길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소식통은 통상 유엔 결의는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 기존 내용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며 따라서 북한 인권 문제를 ICC에 회부토록 권고했던 지난해 결의 내용이 올해에도 최소한 그대로 담기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결의안에 북한 최고 책임자라는 표현이 포함될지도 관심이 큰데요.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지난해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선 최고 책임자라는 표현은 없었습니다.
네.
다만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에서는 북한 최고위층의 정책에 따라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됐다며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갔었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올해 결의안에 북한 최고 책임자라는 표현이 적시될지 여부에 대해선 지금으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의 북한인권 결의안은 지난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됐고 내용은 해마다 추가로 조사된 상황을 반영해 작성되었습니다. 지금은 초안 작성 단계이고 앞으로 회원국들의 첨삭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종 문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으로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다고 곧바로 ICC 회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도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지만 유엔 안보리가 북한 인권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당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안건 상정에 반대했었습니다. 만장일치제인 유엔 안보리의 합의가 없으면 ICC 회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인권 개선 조치를 압박하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이규창 박사입니다.
당장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처벌을 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겠지만 북한인권 결의안의 그 내용을 명시하는 이유는 이제 간접적인 압박, 더 이상 인권 침해를 하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를 주는 의미가 있다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북한은 지난해에도 유엔 결의안을 최고 존엄에 대한 모독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유엔이 북한 인권 문제 ICC 회부를 재추진하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또다시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대북 전단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법원이 민간 단체들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국가가 제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허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공권력이 막아야 하느냐 이런 논란이 컸던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정부지법은 15일 대북전단 살포를 방해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미화 약 4만 4천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했던 이민복 북한 동포 직접 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한국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이를 제지하는 게 적법하다는 판결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북전단 살포는 국민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되지만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우선이라는 취지입니다. 한국 법원은 1심에서도 북한의 보복 협박과 실제 고사총을 발사했다는 점을 들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이라고 판시했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민간단체는 이런 법원 판결에 어떤 반응입니까?
이민복 단장은 대북전단을 비공개로 살포해왔고 또 북한군이 탐지할 수 없도록 밤시간에 비닐로 만들어진 풍선을 이용해 날려보냈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 행위와는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또 다른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한국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군이 북한군을 상대로 한 심리전의 일환으로 군사분계선 부근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들도 대북전단과 다를 게 없다는 설명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판결로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앞으로 하기 어렵게 되는 건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이민복 단장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입니다. 이민복 단장은 비공개로 풍선을 날리는 것과 공개적으로 살포하는 행위를 구분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대법원 판단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단장의 변론을 맡은 김태훈 변호사는 1심과 2심이 입장이 바뀌지 않았는데 표현의 자유와 북한 주민의 알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때문으로 보인다며 기본권 중 가장 중요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법률에 엄격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도 이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국가기관이 제재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기존 정부 입장과 동일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살포 행위 자체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만 국민의 신체나 생명에 위협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으면 국가기관은 이를 제재할 수 있고 이는 적법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 주간 한반도 주요 뉴스를 살펴본 한반도 전망대 BOA 서울지국 김한용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헌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가을비 우산 속 함께 듣겠습니다.
그리움이 눈처럼 쌓고 걸었네 미련 때문에 흐르는 세월 따라 잊혀진 그 얼굴이 왜 이다지 속눈썹에 또다시 떠오르나 정다웠던 그 눈길 목소리 어딜 갔나 아픈 가슴 달래며 찾아 헤매이는 잊어야지 언젠가는 세월 흐름 속에 나 혼자서 잊어야지 잊어봐야지 슬픔도 그리움도 잊어야지 그러다가 언젠가는 지킨다.
It's about your dignity. It's about respect. It's about your place in the community.
목소리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미국의 조 바이든 부통령입니다. 최근 미국 TV에는 바이든 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을 촉구하는 지지자들의 광고가 반영됐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이 곧 출마 여부를 결정할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 본인은 아직 최종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만약에 출마한다면 민주당 경선 판도에 새롭고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미국의 서민층을 대변하는 정치인이란 이미지가 강합니다. 1942년 미국 동부 펜실베니아의 아일랜드계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하면서 델라웨어로 이사를 했고 어린 시절 여러 해 동안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정치인이 된 후에도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 기울이고 서민들의 문제에 앞장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정치인이 됐는데 1972년 델라웨어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29살의 나이로 현직 공화당 의원을 꺾으면서 미국 역사상 다섯 번째로 젊은 상원의원이 됐습니다. 당시 아내와 어린 딸이 교통사고로 숨지고 두 아들이 크게 다치는 시련을 겪으면서 의원직 포기를 고민했지만 결국 국가에 봉사하기로 결심했던 일화가 있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이후 36년간 상원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했고 특히 외교위원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미국 의회의 대표적인 외교 전문가로 분류됐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이 이번 대선에 출마한다면 세 번째 도전이 됩니다. 1988년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실패했고 2008년에도 두 번째로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민주당 후보로 결정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바이든 부통령을 러닝메이트로 지목했고 바이든 부통령도 이를 수락하면서 두 번째 임기까지 오바마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민주당 대선 후보들의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지율 선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선전하면서 바이든 부통령의 출마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그의 출마를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시 출마 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관측입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내년 미국 대선 출마 여부로 관심이 집중된 조 바이든 부통령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소리 방송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미군이 아프간 완전 철군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는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 15일 백악관에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원래는 내년까지가 목표였던 완전 철군 계획을 바꿔서요.
네.
내년 이후에도 아프가니스탄의 상당수의 미군 병력을 계속 잔류시키기로 했는데 완전 철군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한 거니까요. 중요한 결정이죠.
그렇다면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아프간 안보 상황이 다시 악화됐기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미국이 아프간 침공 13년 만인 지난해에 전투 임무 종료 그리고 완전 철군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지난 몇 달간 아프간에서의 안보 상황이 다시 악화되고 있는데요. 무장세력 탈레반이 최근에 북부 주요 도시 쿤두즈를 사흘간 점령하면서 충격을 줬었는데
네.
탈레반이 이제 아프간 전쟁으로 축출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후 13년 만에 주요 도시를 점령한 게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또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까지 아프간에서 활동을 넓히면서 안보 불안을 키우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미군의 결정이 나온 겁니다.
네, 이번 결정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습니까?
네,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바꿨는데요. 사실 네. 오바마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철군을 주요 공화국으로 내세웠었죠.
네.
그런 자신의 입장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요.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은 끝없는 전쟁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아프간의 위험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이 아프간이 미국을 공격하는 테러리스트들의 은신처가 되도록 내버려둘 수는 없다면서 미군 병력을 계속 남기기로 한 결정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미군 지휘관들도 백악관의 철군 일정을 연기할 것을 건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지난 몇 달간 백악관 또 군 지휘관 또 아프간 당국자들 간의 철군 일정을 조정하는 데 대한 논의가 있었고요. 그
네.
결과 이제 일정을 변경하기로 했다는 게 백악관의 발표였는데요. 앞서 존 캠벨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도 미 의회 청문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내년 이후에도 미군 병력의 잔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건의했다고 공개를 하면서
네.
일정을 변경할 거라는 그런 관측이 나왔었죠.
현재 아프간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이 얼마나 됩니까?
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미국은 지난해에 이미 이제 전투 임무는 종료됐다고 선언을 했죠.
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이 9,800명의 병력은 아프간의 안정을 위한 지원군 성격을 띠는데요.
네.
미국은 애초 이 지원군 병력도 올해 5,500명까지 줄이고 내년 안에 완전히 철군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랬다가
네.
아프간 정부가 안보 불안을 이유로 병력 규모를 줄이지 말 것을 요청을 하면서 올해 말까지 이제 9,800명 병력을 유지하되 완전 철군 일정에는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한번 입장을 바꿨고 이번에 이제
네.
다시 변경된 계획을 밝힌 건데
네.
내년까지 9,800명 병력을 계속 유지하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가 2017년 1월에 끝나는데
네.
그때까지도 미군 병력을 5,500명 규모로 계속 유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던
네.
이 완전 철군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된 겁니다.
네, 이렇게 계획이 백지화됐는데 그렇다면 미군의 임무에도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백악관에 따르면 임무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전투가 아닌
네,
지원을
네.
담당한다는 측면에서 그런데요.
네.
미군은 현재 아프간군의 훈련을 지원하는 게 이제 가장 큰 임무고
네.
또 아프간군에 대한 자문 또 기타 정보 등과 관련된 지원 임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탈레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부 주요 도시 쿤두즈를 점령했을 때 주변에서
네.
미군과 일부 교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미군 임무의 어떤 변화를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네.
미군 측은 이 방어 목적으로 총기를 발사했으며 임무의 변화는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아프가니스탄 안보 상황이 악화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군 완전 철군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오늘의 세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남중국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주변으로 미군이 군함을 진입시킬 것으로 알려지면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두 나라의 갈등이 계속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 군당국이 군함 진입 계획을 공개적으로 이제 밝힌 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군 고위 당국자들은요,
네.
국제법이 보장하는 항행의 자유를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다. 즉 군함을 언제든지 진입시킬 수 있다면서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은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해역에 인공섬과 군사시설을 건설하는 일반적인 조치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고
네.
이제 이 군함을 진입시킨다는 계획까지 예, 지금 관측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번 주 일본을 방문한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도 관련 발언을 했죠.
그렇습니다. 리처드슨 참모총장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면담을 했는데요.
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미 군합의 남중국해 진입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지적을 했고요. 특히 중국이 이런 계획을 군사적 도발로 규정하면서 강력히 반발하는 데 대해서
네.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 어디서든 항행의 자유를 행사할 수가 있고 미 군함이 공해상을 항해하는 것은 결코 도발로 해석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네.
앞서 이번 주에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도 미 군함과 군용기의 남중국해 진입 계획에 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네.
부인하진 않았고요.
네.
미군은 국제법에 허용하는 한 언제 어디서든 항해와 비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해서 네. 조만간 미 군함의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이 연일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데 중국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런 반발의 수위를 네. 계속 높이고 있는데요. 네. 중국 관영신문인 환구시보가 이번 주에 관련 사설을 실었는데 미국 군함이 난사군도, 영어로는 스플래틀리라고 부르는 이 군도 주변입니다. 바로 네.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한 것인데
네.
이 인공섬 주변 12해리 이내까지 침범할 경우에 중국은 반드시 반격해서 제압할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신문은 미국의 이런 의도는 전 세계의 패권을 갖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것이라면서 중국이 매립한 인공섬 주변 해역과 상공에서 미군이 마음대로 행동하도록 용납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의 이런 움직임이 오히려 남중국해 인공섬 주변의 군사화를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미국에 대한 이 중국 매체의 비판뿐만 아니라 중국 외교부도 연일 관련된 공식 입장을 내고 있는데요.
네.
화춘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주 이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을 하면서 어떤 나라도 항해의 자유를 핑계로 타국의 주권과 안전을 훼손하는 데 대해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는데 미국을 겨냥한 발언이죠.
미군이 군함을 진입시킬 거라는 건 앞서 미군 당국자가 밝힌 내용이죠.
네, 미국 언론이 미국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지난 주말에 이제 보도한 내용인데요. 앞으로 2주 안에,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죠. 중국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 주변 12해리, 약 22km 정도 되는데요.
네.
이내로 이제 미군 군함을 진입시킬 거란 건데 이후에 이제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미군 고위 당국자들도 관련 질문을 받을 때마다 네. 부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에 따라 언제든지 진입이 가능하다. 이런 입장만을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에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는 이 주변에 정찰기를 보낸 적은 있습니다. 당시 중국 해군이 여러 차례 강한 경고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하지만 12해리 이내로 군함을 진입시킨 적은 없습니다.
네, 근본적으로 이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두 나라의 시각이 전혀 다른데 어떻게 다른 건가요?
바로 그런 시각 차이 때문에 이제 입장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계속 네. 갈등이 있는데요.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이 자국 영해라는 주장입니다.
네.
중국의 옛 지도 등을 바탕으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당연히 남중국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은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네.
이 조금 전에 이제 언급된 스플래틀리 군도 여기도 이제 중국이 일방적으로 인공섬을 매립하고 군사시설을 짓고 있는데요.
네.
중국은 이제 자국의 영유권을 주장하지만 사실 거리상으로는 중국보다는 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같은 남중국해 나라들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 나라들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다른 나라들 사이의 영유권 분쟁에는 개입하지 않고 또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이 남중국해에서는 특히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이로 인해서 항해의 자유가 침해돼서는 안 된다고 거듭 촉구해왔죠.
네,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는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란 의회가 주요 6개국과의 핵 합의안을 승인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진전인데요. 지난 13일에 이란 의회가 핵 합의안을 승인하는 법안을 채택했습니다.
네.
핵 합의안이 이제 지난 7월에 이란과 또 주요 6개국이 핵 협상이 아주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마련된 건 아닙니까?
네.
미국 의회에서는 지난달 이제 검토 과정을 거쳐서 통과한 데 이어서 이번 주에 이란 의회에서도 핵 합의안을 승인하게 된 건데 이제는 당사국들이 약속한 내용들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단계에 돌입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그동안 이란 의회에서는 이번 이 핵 합의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높았던 것으로 아는데요.
네, 주로 이제 강경파 의원들 사이에서 강한 반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 몇 주간 핵 합의안의 조항들을 놓고 의회에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이제 핵 합의안을 승인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된 거고요. 사실 의원들 사이에 마지막까지도 이 몸싸움까지 벌어지는 치열한 분위기 속에 투표가 강행됐는데
네.
결국은 찬성 171표, 반대 59표, 기권 13표로 채택이 됐습니다.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훨씬 많았죠.
네, 반대하는 목소리, 찬성하는 목소리 다들 이유가 있을 텐데 먼저 이 강경파 의원들이 핵 합의안에 반대하는 이유부터 살펴볼까요?
네, 강경파 의원들은 핵합의안이 이란의 핵개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네.
서방에 지나치게 양보했다 이런 주장을 폈죠. 특히 이제 여러 조항 중에서도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기존 원자로 설계를 변경하는 등 핵개발 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지나치다 이런 네. 논란이 있었고요. 또 이란의 군사시설에 대해서 이제 이란은 이제 핵 관련이 없다는 시설인데
네.
외부의 요청으로 핵사찰을 허용하는 문제도 반대가 심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핵합의안을 승인한 후에도요. 한 강경파 의원은 의회에서 공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례다. 이란 의회는 죽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란 강경파는 반대했지만 이란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 핵합의안을 지지하는 분위기도 높았는데 이 지지하는 이유는 뭔가요?
경제 개발에 대한 기대, 또 네.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들입니다. 사실 지난 7월에 핵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이란 수도 테헤란에서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함께 축하하고요.
네.
또 자동차들이 경적을 울리면서 아주 기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이 오랫동안 이제 침체됐던 경제가 나아질 거란 기대가 이제 제일 큰데요.
네.
이란 핵합의안은 기본적으로 이란의 핵무기 획득을 막기 위해서 핵개발 능력을 장기간 제한을 하고요. 대신에 이란 핵과 관련해서 미국 등이 가했던 경제 제재는 풀어주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근본적인 것이죠.
네.
이란은 이 석유 매장량이 세계 4위일 정도로 풍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동안 이 핵 관련 제재 때문에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네.
이후에 이제 이란의 하산 로하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적극적으로 핵협상 타결 노력을 기울였고요. 이런 노력을 기울일 수 있었던 것도 이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또 경제 회복을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네. 이란에서의 핵 합의안에 반대하는 이유와 찬성하는 이유를 들여다 봤는데, 뭐, 앞서 미국 의회에서도 이 이란 핵 합의안에 반대가 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진통이 있었죠. 미국에서는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를 했는데,
네.
예, 이란에서는 너무 많이 양보했다는 이유지만, 미국에서는 오히려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이런 반대였죠.
네.
또 이 제재가 해제되면 이란의 영향력만 높아질 거란 우려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핵 합의안을 거부하고 새로운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오바마 정부의 편에 서면서 정해진 검토 기간 동안 핵 합의안을 거부하는 법안은 채택하지 못했고요. 결국은 네. 미국 의회를 통과한 셈이죠.
이란 핵 협상에는 미국과 이란 외에도 다른 당사국들이 있습니다. 이 나머지 나라들은 어떤 분위기인가요?
핵 협상의 당사자는 이란과 주요 6개국입니다. 앞서 이제 미국과 이란의 의회에서 이제 그런 논쟁이 있었고,
네.
나머지 이제 주요 6개국에는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이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이제 독일까지 해서 6개국이죠.
네.
하지만 의회에서 합의안에 대한 표결을 요구한 건 미국과 이란뿐이었기 때문에 이제 합의안이 두 나라 의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행을 위한 단계에 돌입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이란 국민들이 이 핵 합의안에 찬성했던 이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제 해제 조치가 언제 풀리냐 뭐 이런 건데 어떤 단계들이 남아있나요?
이제 가장 실질적으로 먼저 추진해야 될 건 이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조사인데요.
네.
그동안에 이란의 핵무기 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기됐던 의혹들이 있습니다. IAEA가 그동안 이란 정부의 해명을 요구했지만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란의 이번에 핵 합의안에서 핵무기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그동안 거부했던 IAEA의 조사를 이란 정부가 허용하기로 했고 이제는 네.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IAEA는 늦어도 12월 15일까지는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할 예정인데요.
네.
또 IAEA의 조사를 통해서 이 과거에 제기된 핵무기 개발 의혹이 해소되면 이제는 이란이 핵협상 과정에서 새롭게 약속한 핵개발 제한 조치를 취하는지 안 취하는지 또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네.
이란이 이제 약속한 조치를 취하면 미국 등도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풀어야 하는데 제재 해제 시점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네.
이란 당국자들은 올해 말 늦어도 내년 1월 안에는 제재가 풀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이란 의회가 주요 6개국과의 핵 합의안을 승인했다는 소식까지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지구촌 뉴스 김근상 기자와 함께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끝곡으로 전인권의 노래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 후에 보내드립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
다시 서